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예, 16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고, 17절은 제가 읽고, 또 18절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인간의 지혜 없는 말로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권능에 권위 있는 말씀으로서 이 시간 선포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어서 그 말씀을 새기며 또그 말씀 가운데 깨달은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땅 가운데서 어떠한 마음 또 어떠한 삶으로 살아들여야 할지를 고민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어떤 한 어린아이가 목사가 아빠인 그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는 매주일 아침마다 설교하러 나가기 전에 단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거는 하나님께 오늘 좋은 말씀을 주시라고 간구하고 있었단다.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런데 왜안 주시죠? 일단 제게 아들이 없다라는 것을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이 꼭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또는 뭐 목사가 그것을 전달하지 않아서 서만의 문제일까 하는 겁니다. 한 6살 난 어린아이가 벽돌 쌓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다가가서 얘야, 무엇을 쌓고 있니? 그랬더니 교회예요. 쉿, 조용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은 아빠가 아참이 아이가 참 교회에서 조용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아주 흐뭇해서 묻습니다. 얘야, 우리가 왜 교회에서 조용해야 되지?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고 있잖아요. 시끄러우면 깨니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우리들의 상황이 참 많이 좀그 회복되지 않은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또 저는 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기 위하여서 애써야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오실 때에는 기대하는 마음과 소망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진정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어떻게 깨우치고 인도하시는가를 정말 민감하게 받을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있으셔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같은 본문으로 벌써 3주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하고 담고 있는 메시지가 크고 많기 때문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어떤 통찰력 있는 설교를 제가 접한 설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제가 할수 있는 한 이해와 깊이를 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 제기부터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고 또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분명한 차이를 두고 있고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묻고 가지요.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영생을 얻으시는 겁니까?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은 표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을 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증거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확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믿음 안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이라면 이러한 고백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미 다 이해되어지고 다 인정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미 여러분 안에 내면적인 어떤 증거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설명을 드리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증거가 되고 확실한 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좀 한편 다른 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말하고 있는 뭐 심판이니 영생이니 구원이니 하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사후에 일어날 그 어떤 사후에 일어날 일들이고 우리가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않은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느 누가 정말 그 죽고 난 다음의 세계를 갔다가 그것을 경험하고 와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이상 누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으며, 또 설령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정말 진짜 본 것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지어내서 사기치듯이 구라치듯이 그냥 지어낸 말을 하고 있는지 누구도 그것을 보고 증명할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 내가 본 천국이라는 그런 책을 지은 저자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천국을 보고 와서 그것을 책으로 기록한 내용이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도 하고 또 인터뷰도 했고 정말 그 천국이란 어떤 곳일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어봐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저자가 죽기 전에 자기가 지은 그 책은 실제로 본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어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 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 본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누구도 증명하고 확인할 길이 없는 어떤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 세상에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전혀 믿었지 못한 이야기가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고 나서 있을 그 뭐 영생이니 구원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당장 지금 내 눈앞에 뭔가 확실한 것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 내 앞에 한번 보여봐라.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내가 항복할 만한 그 무엇이 내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보여봐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불신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많은 교인들 속에서도 그런 비슷한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내 자신의 운명과 나의 구원과 앞으로 죽고 나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어떤 구체적인 증거나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흔들리기 쉬운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연 중에 뭔가 정말 특별한 체험이나 뭐 확실한 어떤 경험을 통하여서 그것을 구체적인 확인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 보면 부럽고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것과 영생이라는 것, 그런 것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는 그것을 예측할 만한, 그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것을 근거 삼을 만한 어떤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비슷한 상황 속에 놓였던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11절은 제가 읽고 12절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예,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기 위하여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고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일에 네가 가라. 그런데 모세는 그 일에 대해서 선뜻 네라고 대답을 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지금 모세가 대답하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가며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모세가 스스로 자신이 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자신감 없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겠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신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서 큰 열심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왕실에서 자라고 아주 젊을 때 혈기왕성할 때에 애굽 사람과 히브리인이 싸우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죠. 그러나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도움도 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 부르셨다라면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아무런 도움도 주시지 않아서 광야로 냅다 도망을 쳐야 했던 그런 모세였는데 이제 8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과 불평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출애굽을 하는 일에 있어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도 또 확신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너희가 경배할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니라,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면서 이 부분에서 좀 의아해하고 뭔가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전혀 없으신 표정들이십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뭐가 이상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궁금해 보셔야 됩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증거라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사인입니다. 어떤 징조입니다. 그래서 징조, 어떤 사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의 자녀가 늘 탱탱 놀기만 합니다. 이 녀석 이래가지고 공부를 할까? 하나님 얘를 위해서 계속 공부를 시켜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징조를 주신다고 생각해요. 어떤 징조를 줘야 맞습니까? 네 아들이 곧 대학을 갈 텐데 다음 날 보는 쪽지 시험에서 100점을 맞을 것이니 그것이 징조니라.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보는 SAT 시험에서 30점 이상을 맞을 것이다. 뭐 이래야 되는데 주시는 징조가 내가 뭐예요? 제가 잘 몰라요. 몇 점이 만점이에요? 예? 뭐 말을 해요. 예. 본인도 모르신데. 하여튼 뭐 어떤 그런 징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시는 이야기가 내가 앞으로 2년 후에 아이비리그 캠퍼스에서 아들과 함께 드라이브를 할 것이다. 이것이 징조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징조라는 것, 증거라는 것, 사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어날 일들의 사실성을 확신시키고 확인하기 위하여서 그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증표로서 먼저 제시되어지는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모세 같은 경우에는 모세가 출애굽을 할 수 있을지 않을지, 자신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말지 망설이고 있고 주저하고 있는데 그 증거랍시고 주신 것이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라 라는 것으로 증조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출애굽이 일어난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인 것이죠. 어떻게 그 결과를 징조로 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일들이 이사야에서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37장 한번 가보시죠. 이사야서 37장 이사야서 37장 이사야 37장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0절 구약성경 1011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예,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 유대를 치러 옵니다. 근데 먼저 랍사게라는 장군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대군을 이끌고 와서 유다에 있는 여러 작은 성들을 다 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 대군을 이끌고 와서 그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조소하고 또 그들을 협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고 또 너를 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을 전하고 그 말을 전하면서 내가 징조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징조가 뭐냐면 올해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고 후년에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여기도 뭔가 좀 이상하죠. 당장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 군대가 와서 지금 그들과 대면하고 있고 전쟁에 나가면 이제 우리가 다 몰패를 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징조라고 히스기야에게 주신다면 뭔가 당장 눈에 보일 만한 뭐 어떤 것으로 표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인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장 오늘 내일 사이에 뭔가를 주셔야만 담대함을 얻고 안정함을 얻을 텐데 지금 주시는 징조는 그거랑 전혀 다른 상관없는 내용 같아 보여요. 오히려 그 싸움이 있고 난 이후에 1년 후, 2년 후, 3년 후의 내용들을 징조로서 지금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모세도 그렇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히스기야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로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초점은 뭐예요? 당장 우리가 나타날 미래에 대하여서 우리는 걱정하고 있고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주실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여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망구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전혀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과한 이후에 나타날 결과로서 우리에게 징조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축복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을 앞당겨서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펼쳐놓은 이사야 37장, 우리가 30절을 읽었습니다만 31절, 2절을 한번 봅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박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유다 백성이 회복될 것이다.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며 유다가 견고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싸우는 싸움은 모세의 싸움도 아니고 히스기야의 싸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끄시고 그 일들을 열심으로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경우에 모세의 입장에서는 당장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전혀 그림이 없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 어떤 일들도 되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 속에 있어서 걱정하고 불안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쪽의 입장에 있어서는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 그 시점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그 산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시점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미 열심을 품고 계시고 그의 가진 생각 속에서 그 일들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미처 가기도 전에 이미 내려져 있는 결론인 것입니다. 이사야에 나와 있던 그 말씀으로 보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점술가들, 역술가들 또는 점쟁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된 이슈는 뭐예요? 장차 일어날 미래의 일들에 대하여서 맞추는 거죠.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것도 그런 류의 것들을 기대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진 않습니까? 점쟁이들은 미래의 일들을 예측하고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면 용한 점쟁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맞추지 못하더라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죠. 핑계를 대고 또 번복을 하고 어떤 다른 설명을 늘어놓습니다. 자기가 미래에 대하여서 이야기한 내용들에 대해서 점술가나 역술가나 점쟁이들은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의 방법은, 일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지금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 이후의 결과를 놓고 그것을 징조로서 삼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앞선 일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며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며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 5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한 명의 신자만 얻은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다 정말 믿으시는 마음일 줄로 압니다. 예. 하나님은 사건 이후에 일어날 결과들을 징조로서 제시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들을 할 때에는 우리가 계획을 품고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그 일들을 진행을 하죠. 그러나 그 되어진 일들이 정말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어떤 확실성도, 우리가 장담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에 품으신 것과 이미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진배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일들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품으시면 그 열심에 대하여서 어느 누구도 그 열심을 방해하거나 막거나 실패하게끔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나타날 결과들이 징조로 와 있어도 전혀 무방한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어떤 한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일들을 근거 삼아서 또 다른 일들을 계획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이미 결과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 이미 결과된 일들을 지금 시작하시는 것일 뿐인 겁니다. 또 한 사건을 한번 보죠. 이사야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4절. 10절에서 14절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이 상황은 지금 유다 왕 아하스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 이후에 두 왕국으로 나눠졌죠. 우리 한국이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이 남쪽 유다만이 이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그 왕가를 이어가고 있었고 이 북쪽 이스라엘은 뭐 여러 지파들이 그 왕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왕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나라는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 티격티격 싸우고 갈등을 가지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 왕 르신과 서로 동맹 관계를 맺어서 유다를 치기로 하고 유다에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그 일들에 대하여서 이 아하스 왕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7장 2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래서 이 왕도 그렇고 그 백성들도 그렇고 상당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그들이 그 계획하는 일들을 이루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있어라. 그리고 왕은 이사야가 말하기를 왕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십시오. 그러자 아하스가 나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아하스 왕이 가지는 교만함이죠. 징조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징조를 줍니다. 그 징조의 내용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바로 메시아의 예언이고 신약 성경 가운데서 성취된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그렇다면 언제 성취되어질 내용입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이 아하스 왕 때로부터 800여 년 후에 되어질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 왕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고 지금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지금 유다가 지금 멸망할 위기에 있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전쟁에서 이길 만한 어떤 징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시는 징조는 처녀가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이 내용뿐이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왜 이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까? 여기 보면 13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도된 언급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몸에서 나타날 그 씨가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견고하고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언약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오셔야 될 것이라면 그럼 그때까지 유다 족속은 존속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아하스 왕에게 있어서 그 전쟁 속에서 이 유다가 망하면 안 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유다가 거기서 망하고 다 사라진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틀어지게 되고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에게 주신 징조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두 장 넘기셔서 9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9장 1, 2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내용은 복음서에도 나오는 내용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내용입니다. 6절에 보시면 여기 보면 또 한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지금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가 아까 이미 보았던 말씀이죠. 그 일들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아하스에게 주어질 징조라면 어떤 징조가 더 큰 것입니까?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눈에 딱 보이게 뭔가 뭐 천상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호위하는 모습을 본다든지 뭐 용이 승천하는 환상을 본다든지 그런 징조를 주어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이 더 큰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이 징조가 더 큰 것입니까? 지금 이 징조의 이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은 너희의 지금 싸움의 결과와 조건에 따라서 그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전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다윗의 위를 영원토록 견고하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있으시고 그러므로써 유다의 역사를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800년 이후에 나타날 그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보시고 그 일들을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징조가 더 큰 것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본문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므로써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특별한가,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정한 일들을 결코 이루시고야 많은 하나님이시구나,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되어지는 일들도 징조로 쓰여도 전혀 무방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고 영생이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는다라는 것, 그 한 가지로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이 좀 되게 어설퍼 보이고 말이 안 되는 내용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는 있지만 내 자신을 보면 구원이나 영생을 이룰 만한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엉망진창인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는 것이 뭔가 좀 더 확실한 것을 주세요. 내가 영생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장장 어떤 눈에 보이게 우리 손에 쥐어질 수 있게 어떤 징조를 보여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세와도 같고 히스기야와도 같고 아하스와도 같은 어떤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조를 주시고 그 일들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가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징조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영생을 허락하시리라는 그 말씀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충분한 것을 얻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근거로도 아니고 내가 싸우는 싸움으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싸우시며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그 큰 열심을 가졌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동일하게 그 사랑과 그 구원에 대한 집념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또 봅시다. 아주 단골로 나오는 구절인데 얼마 전에 금요일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즘 금요일날 뭐 설교나 주일날 설교나 상당히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금요일날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언제나 똑같은 내용이고 다 들어보면 같은 결론이고 뭐 맨날 그런 내용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 성경을 그렇게 한나로 그냥 꿰뚫는 어떤 그런 통찰력 그거는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금요일 날 보니까 좀 뜸하시던데 우리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집사님들 또 우리 순장 순모님들 그리고 또 세일꾼반 제자반 또 사역반의 훈련에 임하시는 분들 예배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합니다. 여러분들 금요 예배에 더 나오셔서 그 자리에서 주시는 또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 8장의 내용들은 아무리 보아도 지겹지가 않습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볼 때마다 감격스럽고 정말 흥분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8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그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살 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실패와 좌절과 낭망되는 일들과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전 인생 속에서 하나도 손해가 되지 않고 그 일들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인생에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유익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하루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모든 상황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같이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미리 정하신 자들을 미리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여러분 이 영화되는 일들은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입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해 보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완료형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영화로운 자리까지 여러분들을 앉히기로 작정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징조로서 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가지는 담대함이요 확실함인 것입니다. 그 이후의 구절 하나 더 보시죠. 31절 32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가지신 열심이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가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실 열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앞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열심은 얼마나 더 크고 놀랍겠느냐. 이미 할 말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열심을 품으시면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로 망하게 하고 우리로 실패케 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의지를 꺾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꺾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열심은 꺾을 자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와 같이 그만큼 확실한 운명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보고 마칩시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분명한 가지는 확신이요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구원의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들을 이루시고야 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 자신을 볼 때에는 너무나 믿음지 못하죠.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작은 자 같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별 볼 일 없는 자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지금도 같이 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속에서 강건하여 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예수 믿었어 그것으로 다 끝나고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열심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고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열심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매를 드실 수도 있고 채찍을 드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매맞으면서 갈 것이냐 칭찬받으면서 갈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셨다면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바로 알고 그 길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